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의 조 바이든 부통령이 7일 아랍에미리트 연합을 시작으로 닷새간의 중동 순방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바이든 부통령은 이날 아랍에미리트 연합 수도 아부다비 인근에 알 다프라 공군 기지에 배치돼 있는 미군 부대를 방문했습니다. 바이든 부통령은 공군 장병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라크와 시리아 내 수니파 무장 조직 ISI를 강하게 압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부통령은 또 현지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시리아 사태 해결을 위해 평화 협상을 추진하는 미국의 입장을 강조하고 군사적 해법을 배제한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부통령은 이날 아랍에미리트 부통령 겸 총리와 왕세자 등을 잇따라 면담합니다. 이어 8일에는 두바이를 들른 뒤 이스라엘을 방문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만날 예정입니다. 바이든 부통령은 마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과도 만날 예정이며 10일에는 요르단에서 압둘라 국왕과 회담을 갖습니다. 미 국방부가 유럽에 육군 전투여단을 추가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 같은 계획이 승인되면 3천에서 5천 명이 추가 파병될 전망이며 미군이 유럽에 배치된 이래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병력이 증가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필립 브리드러브 유럽주둔 미군 사령관이 지난주 미 국방부 고위 관리들과 논의했다고 이에 정통한 소식통이 밝혔습니다. 브리드리브 사령관은 두 개 사단 규모의 현재 유럽 주둔 미군 지상군 병력으로는 성공적인 작전을 수행하기에 역부족이라는 입장입니다. 유럽 주둔 미군은 수년 전 네 개 사단에서 그 규모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미국은 2년 전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병합하고 우크라이나의 자국군을 침투시킨 뒤 러시아의 추가 공세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해왔습니다. 현재 폴란드 동부나 발틱 국가들이 미군 주둔지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미군이 소말리아에서 무인기 공습으로 무장반군 알샤바브 대원을 적어도 150명 이상 사살했다고 밝혔습니다. 제프 데이비스 미 국방부 대변인은 7일 기자들에게 지난 주말 수도 모가디슈에서 195km 떨어진 알샤바브 훈련소에 공습을 감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데이비스 대변인은 대원들이 훈련소를 곧 떠날 참이었다며 이들이 소말리아에 주둔한 미군과 아프리카 연합군에 즉각적인 위협을 제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알샤바브는 소말리아 정부를 전복하기 위해 2007년부터 충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터키가 난민 대책 지원금을 두 배로 늘려줄 것을 유럽연합에 요청했습니다. 7일 브뤼셀에서 열린 EU 터키 정상회담에서는 터키로 난민이 대규모로 유입되고 있는 사태가 논의됐습니다. 유럽의회의 마틴 슈츠 의장은 7일 터키가 난민에 대응하기 위해 33억 달러를 추가로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1월 유럽연합은 터키에 난민 대책과 관련해 33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합의했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EU와 터키의 성명 초안에 터키로부터 그리스로 이동한 불법적인 난민을 다시 터키로 송환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고 보도했습니다. EU는 이에 대응해 터키의 EU 가입을 신속히 처리하고 터키 국민에 대한 비자 면제 시기를 6월 말로 앞당길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상무부가 중국의 최대 통신장비 기업인 ZTE에 수출 금지 조치를 취하는 데 대해서 중국 외교부가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미 상무부는 7일 ZTE가 미국산 제품 수입을 제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ZTE가 2012년 미국의 이란에 대한 수출 금지령을 어겼기 때문이라고 상무부는 설명했습니다. 중국 외교부의 홍레이 대변인은 상무부의 발표에 앞서 7일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자국 국내법을 근거로 중국 기업에 제재를 가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의 잠수함이 15년 만에 처음으로 필리핀을 방문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7일 일본 해상자위대 구축함 두 척과 잠수함 한 척이 다음 달 필리핀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이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의 조은정이었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8일 화요일 워싱턴 뉴스 광장 진행의 조상진입니다. 먼저 이 시간 한반도 관련 주요 소식입니다. 사상 최대 규모로 진행되는 미군과 한국군의 정례연합훈련인 키리졸브와 독수리 연습이 어제 시작됐습니다.
이번 연습은 한미연합사령부가 대한민국 방위를 위해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방어적 성격의...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하면 응분의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에 이어 독자적인 제재안을 오늘 발표할 예정입니다. 오늘 북한은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3도에서 영상 4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10도에서 영상 10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사상 최대 규모로 진행되는 미군과 한국군의 정례연합훈련인 키리졸브와 독수리 연습이 어제 시작됐습니다. 이번 연합훈련은 작전계획 501호가 적용돼 유사시 북한의 핵심 시설을 정밀 타격하는 훈련이 중점적으로 실시될 예정입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미한연합 키리졸브와 독수리 연습이 7일 한국에서 개시됐습니다. 지휘소 훈련인 키리졸브 연습은 오는 18일까지, 실제 기동훈련인 독수리 연습은 다음 달 30일까지 진행됩니다. 미한연합사령부는 이번 키리졸브 연습이 미한 간 굳건한 동맹관계와 우호와 함께 한국과 지역 내 안정을 방어하는 양국의 공약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7일 밝혔습니다. 이번 연합훈련은 지난 2010년 천안함 피격사건 이후 실시된 미한연합훈련 중 최대 규모입니다. 특히 이번 훈련에 참가하는 미군은 예년의 두 배 수준인 17,000여 명으로 지난 1976년 북한이 저지른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 당시 훈련 이후 최대 규모로 평가됩니다. 한국 국방부 문상균 대변인의 7일 정례 브리핑입니다.
2016년 키리졸브 및 포이글 연습이 한국군 30여만 명, 미군 17,000여 명이 참가하는 최대 규모로 시작됩니다. 이번 연습은 한미연합사령부가 대한민국 방위를 위해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방어적 성격의 연습입니다.
이번 훈련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잇따른 도발에 대한 경고와 무력 시위 차원에서 B2 장거리 폭격기 등 미국의 전략 무기가 순차적으로 한반도에 전개될 예정입니다.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인 10만 3천 톤급 존 스테니스호 항모 강습단도 키리졸브 훈련 참가를 위해 오는 13일 부산항에 입항하며 전투항공여단과 해병기동여단, 핵잠수함 등도 한국을 찾을 예정입니다. 이번 연합훈련은 역대 최대 규모라는 점 외에도 유사시 증원될 미군 전력의 신속 전개와 북한 핵심 시설에 대한 정밀 타격에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입니다. 이는 작전계획 501호를 적용한 것으로 유사시 북한 최고 수뇌부와 핵미사일 시설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집중적으로 훈련하겠다는 겁니다. 미한 양국이 지난해 6월 서명한 작전계획 501호는 유사시 북한 최고 수뇌부와 핵미사일 시설을 정밀 타격하는 시나리오로 구성돼 있습니다. 북한 핵과 미사일 시설에 대한 선제 공격을 포함한 4D 작전도 이번 훈련에 적용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4D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탐지, 교란, 파괴, 방어의 4단계 대응을 의미합니다.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묵 통일전략센터장입니다.
4D 개념이 이번 501호에 들어갔잖아. 그게 저기 작년에 SCM에도 그게 들어갔지. SM 공동성명에도 들어갔고 또 한미정상회담 할 때 그 성명 같은 거랑 발표했을 거예요. 작전계획을 세우면 그 작전계획을 실제 행동으로 옮기기 위한 것이 연습이란 말이야. 이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도 하고 하지만은 행동으로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함으로써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데 상당한 효과가 있는 거죠.
또한 7일부터 18일까지 독수리 연습의 하나로 실시되는 미안 해병대의 쌍용훈련엔 4만 1000톤급 강습 상륙함인 보넘 리처드함과 박서함이 참가합니다. 미안 연합사령부는 강습 상륙함 두 척이 동시에 연합훈련에 참가하는 건 처음이라고 7일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미측 해병대 7,000명과 해상사전 배치선단 5척, 한국측 해병대 3,000여 명과 해군 2,000여 명이 참가합니다. 미한연합사령부는 유엔군 사령부가 7일 오전 판문점을 통해 북한군에 키리졸브와 독수리 연습 1자와 2 연습의 비도발적 성격에 대해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미한 군당국은 연합훈련 기간 북한군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 정찰 수단을 증강하는 등 대북 감시 체계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역대 최대 규모인 미한 합동군사훈련이 북한에 대한 강력한 경고라며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할 땐 응분의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국방위원회에 성명을 내고 총공세에 진입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우려하고 7일 시작된 미한 합동군사훈련은 북한에 대한 강력한 경고라고 강조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유엔 안보리의 새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 이후 북한이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하고 선제공격과 핵탄두 사용을 위협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역대 최대 규모로 한미연합연습이 실시됩니다. 우리 국민한테는 안보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북한에는 추가 도발 시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이에 앞서 북한은 7일 국방위원회 성명을 발표하고 미한 양국군의 키리졸브와 독수리 훈련 돌입에 맞서 총공세에 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성명은 미한 합동군사훈련이 노골적인 핵전쟁 도발이라며 그에 따른 자신들의 군사적 대응 조치도 보다 선제적이고 공격적인 핵타격전이 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성명은 또 한국의 주요 타격 대상들을 사정권 안에 둔 공격수단들이 실전 배치되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 미군 기지들과 미국 본토를 관역으로 한 핵타격수단들이 항시적인 발사 대기 상태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이에 대해 북한 국방이 성명에 대한 입장을 내고 북한이 도발에 나설 경우 강력하게 응징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입니다.
북한은 스스로를 파멸로 몰고 가는 경거망동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북한이 우리의 경고를 무시하고 도발을 감행한다면 우리 군은 단호하고 가차없이 대응할 것이며 앞으로 북한의 무모한 도발로 이어지는 모든 상황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것임을 경고합니다.
북한은 지난달 23일 발표한 북한군 최고사령부 중대 성명을 시작으로 정부 대변인 성명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성명 그리고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연이어 내놓으며 미한연합훈련을 겨냥해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한국의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런 행보가 4차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이후 본격화하는 국제사회의 압박에 대한 반발로 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북한이 과거 핵실험 이후 국제사회 제재에 대한 반발 과정에서 사용하지 않았던 선제 타격을 계속 위협하고 있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국국책연구기관인 국방연구원 김진무 박사는 북한이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둔 한국 등 외부 사회를 흔들기 위한 전술적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며 지난해 8월 목함질의 도발 때처럼 한반도의 긴장을 최대한 끌어올리려 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선거 국면에서 남남 갈등이 야기되고 선거의 향패에도 영향을 주려고 하는 부분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중국이 지금 대북 제재를 본격적으로 지금 가동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한반도 군사적 긴장이 높아짐으로써 중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장면이 연출이 되는 거죠. 이제 그럴 때 중국이 대북 제재를 좀 완화시키는 어떤 그런 목적을 달성할 수도 있겠죠.
이와 함께 오는 5월 7차 당대회를 앞두고 북한 지도부가 지금의 위기 국면을 내부 결속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습니다. 한국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의 박형중 박사입니다.
김정은에 대한 개인 숭배라든지 정권 찬양을 굉장히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군중대회를 열고 있거든요. 다른 한편에서는 그 2월 중순경에 70일 전투를 발기를 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외부 긴장 속에서 그 수령에 대한 충성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작업들 그리고 조작들을 계속적으로 해가고 있는 거죠.
박형중 박사는 전쟁 분위기를 조장하는 무력 시위나 사이버전 또는 천안함 폭침과 같은 기습적 국지 도발 등에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중국 정부는 어제 시작된 미군과 한국군의 연합 군사 훈련과 관련해 해당 국가들에게 냉정과 자제를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홍래희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 한반도 정세는 복잡하고 민감하다며 각국이 냉정을 유지하고 자제하며 긴장을 더욱 끌어올리는 행동을 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에 이어 독자적인 제재안을 오늘 발표할 예정입니다. 안보리의 제재에다 중층적, 다각적 제재를 더해 북한을 압박하는 효과를 최대한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북한 제재 결의와는 별도로 대량 살상무기 개발에 관여하는 북한의 단체와 개인에 대한 금융 제재를 8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한국 정부가 지난해 북한 제재 차원에서 대만과 시리아 국적의 기관 4곳과 개인 3명에 대해 금융 제재를 한 적은 있지만 북한의 단체와 개인에 대한 독자 제재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국통일부 정준희 대변인의 7일 기자설명회 내용입니다.
대북 제재라는 것이 통일부만의 몫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부처가 다 관련이 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조정할 필요도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담당하는 총리실에서 발표하게 된 겁니다.
한국 정부의 제재 대상 개인에는 실무 차원에서 핵실험을 주도한 홍승무 북한 군수공업부 부부장을 비롯해 군수공업부 핵심 인물들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함께 외국에 주재하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자금 조달에 기여하는 핵심 외화벌이 일꾼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재 대상 단체로는 김정은 북한 국방위 제1위원장의 통치 자금을 관리하는 것으로 알려진 노동당 39호실 산하 외화벌이 단체들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제재 대상에 포함된 북한 단체와 개인은 한국금융회사와의 거래가 금지되고 한국 내 자산도 동결됩니다. 현재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독자 제재안 가운데 실효성이 가장 큰 것으로 평가되는 방안은 해운 제재가 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에 기항했던 제3국 선박의 국내 입항을 금지하고 제3국 선적으로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북한의 소유인 선박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정부는 특히 남북한과 러시아의 3국 협력 사업으로 추진되던 라진 핫산 프로젝트를 백지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최종 발표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와는 별도로 미국은 이미 지난 2일 독자 제재에 돌입했습니다. 미 국무부와 재무부는 유엔 안보리가 북한 제재 결의안을 채택한 직후 북한의 최고 권력기관인 국방위원회를 포함한 5개 기관과 북한 정권의 2인자인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을 비롯한 개인 11명을 특별 제재 대상으로 지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이 이처럼 안보리 제재에다 독자적인 조치를 더한 중층적, 다각적 제재를 가동하는 것은 북한에 대한 압박 효과를 최대한 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국제적인 독자 제재 조치로 유럽연합 강요회의는 지난 4일 북한 제재 리스트에 개인 16명과 단체 12곳을 추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와 함께 일본도 인도적 목적을 포함한 모든 북한 국적 선박과 북한에 기항했던 제3국 선박의 일본 입항을 금지하기로 확정해 일본 국회에 사후 승인 절차만 남겨놓았습니다. 유엔 안보리 북한 제재 결의안이 제재 대상으로 명시한 북한 선박이 필리핀 당국에 압류되면서 본격적으로 효력이 나타나기 시작한 가운데 각국의 독자 제재안이 발표되면서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박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한국국가정보원은 오늘 긴급 국가사이버안전대책회의를 열고 기관별 대비태세를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는 북한이 4차 핵실험 이후 국가 기반 시설 인터넷망과 스마트폰 등에 대한 해킹 공격을 통해 사이버 공간을 위협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라고 국가정보원은 설명했습니다. 북한은 한국 정부 주요 인사들의 스마트폰을 해킹하고 철도 관련 기관들을 대상으로도 사이버 공격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종일 국가정보원 3차장이 주재하는 이번 회의에는 국무조정실과 미래창조과학부, 국방부, 금융위원회 등 14개 부처 실장과 국장급 관계자들이 참석합니다. 필리핀 정부가 북한 선박 진탱호에 대한 몰수 조치를 결정한 가운데 2년 가까이 멕시코에 억류 중인 무두봉호에도 같은 조치가 내려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멕시코 외교 당국자는 유엔이 조만간 답변을 내려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함지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멕시코 외교부 관계자는 7일 무두봉호 처리와 관련해 멕시코 정부가 막바지 세부 사항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날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과 유엔 대북제재 1718위원회 그리고 북한 정부와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6,700톤급 화물선인 무두봉호는 지난 2014년 7월 쿠바를 출발해 북한으로 향하던 중 멕시코 베라크루즈주 툭수판해 인근 해역에서 좌초한 뒤 멕시코 당국에 억류됐습니다. 당시 무두봉호에서 불법 화물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멕시코 정부는 해당 선박이 UN의 제재 대상인 원양해운관리회사 소속이라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의 통보에 따라 현재까지 억류하고 있습니다. 앞서 멕시코 언론 등은 무두봉호가 억류돼 있는 특수판 항구 관계자를 인용해 무두봉호와 관련한 UN의 지침을 기다리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멕시코 외교부 관계자는 기존의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는 해당 선박의 처리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지만 이번에 채택된 새 결의는 무두봉호는 물론 파나마에서 억류됐던 청천강호에서 얻은 교훈을 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새 결의가 막 채택된 현 시점에선 UN 내 관련 기관이 무두봉호 처리와 관련한 신속한 답변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란 설명입니다. 대북제재위원회가 몰수 조치를 허가할 경우 무두봉호는 최근 필리핀 당국에 의해 몰수된 진탱호에 이어 해외 정부로부터 몰수 조치를 당하는 두 번째 선박이 될 전망입니다. 한편 멕시코 외교부 관계자는 지난해 공개된 유엔 전문가 패널 보고서에 무두봉호가 원양해운관리회사 소속 선박인 사실이 명시된 점을 확인하며 억류의 정당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새 대북 결의가 명시한 31척이 원양해운관리회사 소속 선박에 무두봉호가 포함되지 않은 데 대해선 무두봉호가 멕시코 당국에 억류된 이후 해당 리스트에서 제외된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필리핀 당국이 자국에 입항한 북한 선박을 몰수하고 선원들을 추방하기로 했습니다. 유엔 안보리의 새로운 대북결의 22705 채택 이후 첫 집행 사례입니다. 김현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필리핀 당국이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에 따라 진탱호를 몰수하고 선원들을 추방하기로 했습니다. 진탱호는 유엔 안보리의 제재 대상인 북한 원양해운관리회사 소속 선박 31척 가운데 하나입니다. 필리핀 대통령 대변인인 마놀로 퀘조는 현지 시간으로 5일 관영 라디오 방송에 북한 화물선 진탱호의 필리핀 수빙만 출항을 금지했으며 선원들은 추방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퀘존 대변인은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에 대해 우려하고 있으며 필리핀은 유엔 회원국으로서 집행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필리핀 정부의 이번 조치는 지난 2일 유엔 안보리가 새 대북결의 2270호를 채택한 이후 첫 집행 사례입니다. 진탱호는 지난달 21일 인도네시아 팔렘방을 출발해 현지 시간으로 3일 필리핀 수빙만에 도착했습니다. 도착 직후 필리핀 해양경비대는 대원 5명과 폭발물 탐지견 2마리를 보내 검색했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대북결의 2270호를 채택한 이후 처음으로 이뤄진 화물선 검색이었습니다. 해양경비대의 아만드 바릴로 대변인은 북한으로부터 온 선박에 대해 더 주의를 기울이고 세심한 검색을 실시하라는 유엔의 경보가 있었다면서 안전과 보안에 관련된 사항들에 대한 검색을 실시했다고 말했습니다.
The countries are alerted by UN about the vessels coming from North Korea to be more careful and
하지만 진탱호에서는 대량의 팜유가 발견됐을 뿐 의심스러운 화물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발릴로 대변인에 따르면 진탱호는 전구와 호스를 구비하지 않고 전기 스위치 등에 대한 안전 문제 등 작은 결함만이 발견돼 시정한 뒤 출항하라는 조치가 내려졌었습니다. 하지만 해양경비대는 5일 전자무기 탐지기 등을 동원해 두 번째 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찰스 호세 필리핀 외무부 대변인은 조만간 유엔 조사팀이 파견돼 진탱호에 대한 추가 조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해안경비대에 따르면 수백만에 정박해 있는 다른 북한 선박은 없습니다. 필리핀에는 북한 대사관이 없으며 인근 태국과 인도네시아 주재 북한 대사는 이번 조치에 대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진탱호는 시에라리온 국적의 선박으로 등록돼 있지만 유엔 안보리는 이 선박의 실소유주를 원양 해운관리회사로 보고 있습니다. 원양 해운관리회사는 지난 2013년 쿠바에서 선적한 무기 등을 싣고 운항하다 파나마에 억류됐던 청천강호 사건으로 유엔의 제재 대상에 올랐으며 지난 2일 채택된 새 결의안은 원양 해운관리회사 소속 모든 선박의 입항을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유엔 안보리의 새로운 대북 결의안 채택을 전후해 각국 언론들은 북한과 국경을 마주한 중국 도시들의 변화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단둥과 툼원 등 북한과의 교역이 활발했던 도시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에 따른 대북 제재가 북중 접경 지역의 교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이 속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일본 도쿄신문은 중국의 4대 국유상업은행이 중국 위안화의 대북 송금을 전면 중단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4일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중국은행과 중국공상은행, 중국건설은행, 그리고 중국농업은행 관계자들의 말을 빌려 이들 은행이 위안화를 북한에 보내는 업무를 중단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들 은행은 이미 지난 2013년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달러화의 대북 송금을 중단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번에 중단 대상을 위안화로까지 확대했습니다. 중국은행 단둥 지점의 한 관계자는 상부 지시로 한두 달 전부터 위안화 대북 송금을 중단했다고 도쿄신문에 말했습니다. 중국 공상은행과 중국건설은행 단둥 지점 관계자도 이 신문에 위안화가 송금 금지 대상이 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중국 내 접경 도시들에서는 금융 분야뿐 아니라 무역 분야에서도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에 따른 영향이 커지고 있습니다. 언론들은 현지 취재를 통해 북중 무역의 거점인 랴오닝성 단둥의 분위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고 전했습니다. 단둥 지역은 북중 교역량의 70% 이상이 통과하는 요충지입니다. 영국 로이터통신은 단둥 현지 무역업자를 인용해 관련 당국이 지난주부터 북한을 드나드는 차량의 수를 제한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전에는 하루 300에서 400대에 달하던 차량 숫자가 100대 정도로 줄었다는 것입니다. 한 상인은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을 전후한 3일 사이에 물건을 싣고 중국과 북한을 드나드는 차량의 수가 많이 줄었다고 전했습니다. 대북 제재 여파는 세관 통관 과정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단둥 세관이 통관 검사를 강화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연합뉴스도 단둥 세관이 이미 2월 말부터 화물 검색을 강화했다면서 심지어 세관원들이 차량 밑바닥까지 확인하는 때도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북한의 대중 수출품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석탄 수입도 제재 결의안 통과 이전에 이미 중단시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석탄은 북한의 대중 수출에서 약 절반가량을 차지합니다. 일본 니케이 신문과 교도통신은
중국이 3월 1일부터 북한산 석탄과 광물의 수입을 금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단둥 항만 당국이 업자들에게 북한산 광물의 수입을 금지한다고 통보했다는 것입니다. 지난 2일에 통과된 안보리 대북결의안 2270호는 북한 주민들의 생계와 관련된 경우 이외에는 북한이 석탄을 수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대북제재 여파는 중국의 또 다른 접경마을인 지린성, 투먼시에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투먼시는 두만강변에 위치해 대북교역이 활발한 지역입니다. 한국연합뉴스는 투먼 현지 표정을 전하면서 관련 당국이 세관 통관 검사를 강화했고 관광객들이 북한 국경에 가까이 접근하는 것을 금지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외신들은 교역 위축에 따라 지역 경제에 미칠 영향을 걱정하는 중국 접경마을 주민들의 목소리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VOA 뉴스 김정우입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지난주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새 대북결의 2270호의 실효성과 한계를 동시에 지적하고 있습니다. 북한에 대한 매우 강력한 메시지로 평가하면서도 중국의 이행 의지가 관건이라는 설명입니다. 전문가들의 분석을 백성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실효성 있는 대북 제재는 이번에도 중국의 역할에 달려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배적인 관측입니다. 게리 세이모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특히 북한 광물 수출의 생계 목적 여부를 판단하게 될 주체가 중국이 될 것이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Whether or not North Korea can continue to export coal will depend upon a determination by the country that's purchasing the coal. And in this case that means China.
중국이 북한산 물품의 성격을 재량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돼 북한의 행동을 제어할 수 있는 영향력이 더욱 커졌다는 진단입니다. 새 결의안은 북한 주민에 대한 생계 목적 무역은 예외 조항을 둬서 북한이 악용할 소지도 적지 않지만 광물 수입의 열쇠를 중국이 쥐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스테판 해거드 캘리포니아 주립 샌디에이고 대학 교수 역시 제재의 효과는 전적으로 중국의 의지에 달려있다며 중국이 결의안을 이행할 경우 파괴적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이를 즉각 실행에 옮기는 대신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복귀시키기 위해 점진적으로 제재 압박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습니다. 이처럼 북한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이 대북 제재를 엄격히 이행할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회의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미 터프츠 대학 외교법학전문대학원의 이성윤 교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 때마다 유엔 안보리 결의문 수위가 높아지고 창의적 내용의 조항들이 추가됐지만 제재가 제대로 이행된 적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강도 높은 대북 제재에 동참키로 한 약속을 실제로 준수할지 확신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중국의 뭐 국가 기업이나 은행이 대북한 제재를 이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과연 얼마나 갈까? 과연 2개월이라도 지속될지는 전 좀 그 의심이 갑니다.
이 교수는 과거 북한과 중국 사이에 수많은 갈등을 돌이켜볼 때 현재 두 나라 관계를 최악으로 평가할 수 없다며 중국이 앞으로도 북한을 전략적 자산으로 보호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미첼리스 전 국무부 정책기획실장은 중국의 의지에 대한 초기 징후는 고무적이라면서도 과연 6개월 뒤에도 일관성을 유지할지는 두고 볼 일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대북 제재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턴 변호사는 따라서 미 재무부와 국무부가 중국에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대가를 치를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China will not enforce this resolution strongly unless it has no choice.
전문가들은 결의안에 새롭게 담긴 제재 항목들에 대해 실효성과 한계를 모두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세이머 전 조정관은 북한이 결의안의 엄격한 적용을 우려해 일단은 추가 핵실험과 위성 발사를 자제할 가능성에 무게를 뒀습니다.
It might cause North Korea to be more prudent and more cautious.
또 결의안에 해외 노동자 파견을 규제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있지 않지만 북한 은행 지점과 계좌 개설 금지 등 촘촘한 금융 제재를 고려할 때 노동자들의 송금을 막는 간접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세이머 전 조종관은 그러나 결의안이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포기를 유도할 만큼 경제적 파급 효과를 가져오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스팀슨 센터의 윤선 선임연구원 역시 국제사회가 북한의 도발에 대한 단합된 대응 의지와 이행 결의를 보여준 것은 성과라면서도 결의안이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대한 전략적 계산을 바꾸지 못할 것이라는 한계를 지적했습니다.
If the goal we're talking about here is denuclearization, then no, I don't think.
이성윤 교수는 특히 UN 결의안 세부 조항들을 완전히 이행하는데도 기술적 어려움이 있는 만큼 대북 압박의 실효성은 향후 미국 등의 독자 제재 의지와 구체적 방안 등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UN 안보리 결의문 가지고는 충분하지 못하고 UN 안보리 결의문은 앞으로 시행될 미국의 독자적인 대북한 제재, 금융 제재를 보완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편 데이비스 드로브 스탠퍼드대 한국학연구소 부소장은 이번 결의안이 2013년 북한의 3차 핵실험 직후부터 미국 행정부에 의해 준비되어 왔고 궁극적으로는 북한 정권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장기 전략이라고 설명했습니다.
As part of a longer term strategy. As the US representative to the United Nations.
미 국무부 한국 과장을 지낸 스트로브 부소장은 새 결의안이 일부 허점에도 불구하고 제한적이나 남아 있는 외부와의 거래를 상당 부분 차단함으로써 북한 경제는 물론 지도부에 대한 정치적, 외교적, 심리적 압박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로 면책 특권을 이용한 북한 외교관들의 불법 활동도 위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2270호는 북한 외교관도 제재 대상이 된다고 명시했습니다.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거나 회피하는 북한 외교관, 정부 대표를 유엔 회원국들이 의무적으로 추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만사 파워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지난 2일 안보리 전체 회의에서 결의안이 채택되기에 앞서 이 같은 조치의 취지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For years, the DPRK deployed arms dealers, smugglers, financiers, and other enablers of its illicit weapons programs, and claimed that they were diplomats and government representatives around the world.
파워 대사는 북한이 지난 몇 년간 무기 거래상, 밀매업자, 금융업자, 불법 무기 관련 조력자들을 전 세계에 보내면서 이들이 외교관이고 정부 대표라고 주장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외교 보호 특권을 남용해 불법 거래를 하고 유령 회사를 차리며 북한의 무기 프로그램을 위한 금지 품목을 조달했다고 파워 대사는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결의안은 외교관을 포함해 불법 활동하는 북한인을 의무적으로 축출하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해외에 주재하는 북한 외교관들이 공관 운영비와 본국 상납금 마련을 위해서 불법 활동을 벌인 사례가 적잖이 밝혀졌고 이로 인해 주재국에서 추방당한 외교관들도 있었습니다. 지난해 12월 11일 아프리카 남아프리카공화국 주재 북한 대사관의 박철준 참사는 남아공 당국에 의해서 외교적 기피 인물로 지목돼 추방됐습니다. 인근 모잠비크에서 코뿔소뿔을 밀매하다 현장에서 적발됐기 때문입니다. 남아공 국제관계부는 이 사건과 관련해 남아공 주재 조영만 북한 대사에게 비슷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해당 외교관을 무조건 기피 인물로 즉각 지목하겠다고 경고하고 구두로 재발 방지 약속을 받았습니다. 또 지난해 9월 브라질 상파울로주의 한 공항에서는 쿠바산 고급 시가 3,800개를 밀 반입하려던 북한 외교관 2명이 적발됐습니다. 세관 당국은 시가를 모두 압수하고 북한 외교관들을 풀어줬고 적발 내용을 브라질 외교부에 통보했습니다. 4월에는 파키스탄 주재 북한 외교관 부부가 카라치 길거리에서 허가 없이 술을 팔다 적발됐습니다. 북한 무역참사부 정모서기관과 부인은 카라치의 대규모 주택단지에서 현지인들에게 위스키를 팔다 적발됐지만 당국의 조사를 받은 뒤 외교관 면책특권으로 기소되지 않고 풀려났습니다. 3월에는 방글라데시에 주재하는 북한 외교관이 27kg의 금을 밀 반입하려다 적발돼 추방됐습니다. 이 밖에 2013년 1월에는 파키스탄에서 북한 외교관들이 12만 달러 상당의 의약품 700kg을 항공화물로 들여오려다 적발됐습니다.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의 전문가 패널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북한이 외교관, 오래된 무역 상대, 소수의 신뢰하는 외국인을 활용해 유엔 제재를 회피하고 불법 활동을 숨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안보리 대북제재결의 2270호는 제재 회피나 위반에 연루된 북한 외교관들과 정부 대표를 추방하는 것 외에도 북한의 불법 행위에 연루된 외국인도 의무적으로 추방하도록 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6.25 한국전쟁 당시 한국 공군의 기틀을 마련하고 전쟁 고아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은 딘 헤스 미 공군 대령의 일주기 추모식이 열렸습니다. 이 소식은 서울에서 박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공군 대령의 일주기 추모 행사를 거행하겠습니다.
4일 저녁 서울 공군회관 고 딘 헤스 대령의 일주기 추모 행사가 열렸습니다. 딘 헤스 미 공군 대령은 6.25 한국전쟁 당시 서울의 고아 천여 명을 제주도로 후송한 전쟁고아의 아버지로 불리는데요. 생전 남북통일을 볼 때까지 살고 싶다고 말했던 헤스 대령은 작년 3월 3일 미 오하이오주에서 98세의 나이로 별세했습니다. 이 추모식에는 역대 공군 참모총장과 마크 리퍼트 주한 미 대사, 고인의 아들인 에드워드 헤스 씨, 6.25 한국전쟁 참전용사들이 참석해 글을 기렸습니다. 딘 헤스 대령은 중공군이 서울로 물밀듯 내려오던 일사후퇴 당시 미 공군 지휘부를 설득해 15대의 수송기를 전쟁고아 후송작전에 투입해 천여 명의 전쟁고아를 서울에서 제주도로 무사히 피신시켰습니다. 이후에 제주도에서 10개월간 보육원을 운영했고 미국으로 돌아간 뒤에도 기금을 만들어 보육원을 지원했습니다. 이번 추모식에는 당시의 전쟁고아들도 함께했는데요. 유기현 씨입니다.
헤스 대령님이 구경도 못한 비행기로 6.25 때 저를 제주도까지 피난을 시켜주셨거든요. 피난 가서 거기서 배우고 그래가지고 사회에 진출했거든요. 아주 그분의 인류애 때문에 인간애 때문에 지금 제가 살아있습니다. 추운데 차 타고 인천까지 갔다가 또 인천까지 가니까 배는 우리를 싣고 갈 줄 했던 배는 군수물자를 내려놓고 떠나버리고 다시 와서 김포공항에서 이제 얘기가 돼가지고 저 헤스 대령님이 제주도까지 문을 피난시켜 주신 거죠.
역시 당시 전쟁고아였던 이활복 씨는 보육원의 어린이들 중에서 비교적 나이가 많았던 13살이었기 때문에 당시 상황이 더 생생합니다.
헤스 대령님께서 제주도까지 가는데 그때 같이 제가 고아원에 있었어요. 같이 그때는 이제 종로국민학교 자리인데요. 그때 유엔 유학원이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길거리에 들어서 움직이는 애들을 무조건 주워서 부모들이 없으니까 실어서 수로고 싣고 가서 모아놨던 것이 이게 한국보육원이라고 유엔 유학원 됐다가 제주도 가서 한국보육원으로 이름을 바꿨어요. 그게 그때 해수님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저도 없었죠. 이런 은혜스러운 사람을 내가 전쟁 때 만약에 뭐 이북에 갔던가 어떻게 해서 그런 입장에 갔을 때 내가 구할 수 있겠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봐요. 힘든 일을 했으니까 뭐 저 같은 심정 같으면 세계 평화 노벨상 그래도 벌써 줬어도 지장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우리 이제 진짜 뭐라고 평안할 수 없어도 감사함을 갖고 있어요.
헤스 대령은 대한민국 공군 창설에 결정적으로 기여하기도 한 인물인데요. 그의 전투기에는 그의 좌우명인 신념의 조인이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 신념의 조인은 1982년 같은 제목의 군가로 만들어지기도 했고 그의 일대기는 미국에서 영화로도 만들어졌습니다. 추모 현장에서는 신념의 조인 군가와 영상 그리고 그를 기리는 추모시 낭독 등이 이어졌습니다.
신념의 조인
고 디네스 대령을 추모하며 낡은 흑백 사진 천명의 어린 꽃들 창화를 뚫고 피어난 들꽃이다 고귀한 인류의 승리다
고인을 추모하는 추모시를 낭독한 이연분 씨는 이번 행사를 준비하면서 디네스 대령에 대해 처음 알게 됐습니다.
처음에 저는 사실 부끄럽지만 이 디네스 대령을 몰랐거든요. 몰랐는데 이 시를 보면서 제가 연습을 하면서 아 정말 이런 분이 있었고 또 이런 분을 이렇게 표현을 해서 추모하는 분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감동을 받았어요. 자신이 구한 고아보다 구하지 못한 고아들이 더 아프다. 또 하늘의 별로 사라진 한국 전우들이 더 슬프다. 저기 좀 마음이 와닿았어요.
그러나 역시 은변전 열정과 결의의
참변 이번 추모 행사에서는 디네스 미 공군 대령의 초상화 제막식도 진행했습니다. 초상화를 그린 한남대학교 신영진 교수는 대형 초상화는 이번 제막식을 거쳐 공군에 기증했고요. 디네스 대령의 젊은 날을 그린 소형 초상화도 제작해 유족에게 선물하기도 했습니다.
공군 사관학교에서부터 공군 박물관 그리고 또 여기 역사박물관 단장이신 최성훈 단장님께서 그 많은 자료를 저한테 제공해 주시고 또 일대기하고 또 영화 모든 걸 다 보고 또 관련 자료를 다 분석하고 한 7차례 컨셉이 바뀌면서 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과거에 이제 그 민족의 후예라는 작품으로 작업을 좀 한 적이 있는데 디네스 대령의 그 업적을 이렇게 분석하면서 보니까 한민족의 그 어린아이들을 살린 그 업적이 가장 크다고 저는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민족의 그 혈맥을 이어준다 이런 차원에서 굉장히 존경스럽게 됐고요. 그리면서도 아주 그 사실 하루에 15시간을 강행하게 되면은 상당히 피로감이 오는데 전혀 그런 걸 못 느끼고 작업을 해왔습니다.
Ago,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주파수를 잠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한반도 시간으로 아침과 저녁 두 차례 방송해드리고 있는데요. VOA 아침 방송은 한반도 시간으로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녁 방송은 한반도 시간으로 매일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와 단파를 통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중파는 1,188kHz로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립니다. 단파는 7,460, 11,990kHz로 저녁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 보내드립니다. 또 저녁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는 단파 9,490kHz, 또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11,93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저희 방송은 인터넷으로 언제든지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방송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저희 VOA 한국어 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제보하신 분의 신분은 보호해드리고 제보하신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전화번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24시간 언제든지 전화하셔서 말씀을 남기실 수 있는 무료 전화입니다. 또 VOA 음성 사서함 전화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 국제 전화번호는 1번이며 202-205-9942번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VOA라는 짧은 음악이 나오면 77번을 누르시고 하시고 싶은 말씀을 남기시면 됩니다. 제보하시는 분의 연락처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 북한은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3도에서 영상 4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10도에서 영상 10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안남북도 대부분 지역에서 구름 조금 낄 것으로 보입니다. 평양은 아침 최저 영하 1도, 낮 최고 영상 3도, 남포 최저 영하 2도에서 최고 영상 1도, 신의주 아침 최저 영하 4도, 낮 최고 영상 2도, 강계 최저 영하 4도, 최고 영상 3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황해도 지역도 대체로 구름 조금 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주 최저 2도, 최고 5도, 개성 최저 1도, 최고 6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함경남도, 양강도, 강원도 대체로 구름 많이 끼겠는데요. 함흥 최저기온은 0도, 최고 7도, 해산 최저 영하 8도, 최고 영하 3도, 원산은 최저 4도, 최고 8도를 기록하겠습니다. 함경북도 역시 대체로 구름의 양이 많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청진 최저기온은 1도, 최고 3도, 선봉 최저 영하 1도, 최고 영상 3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는 구름 많고 오전 한때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결은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서해는 구름이 조금 낄 것으로 보이는데요. 물결은 0.5에서 2m 정도로 일겠습니다. 내일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수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맑겠으나 함경남도 동해안은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3도에서 0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10도에서 영상 6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먼 바다에서 2에서 3m로 높게 일겠고, 그 밖의 해상에서는 1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3월 8일 화요일 워싱턴 뉴스 광장을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조상진이었습니다. 이어서 VOA 세계 뉴스가 방송됩니다.
비오에이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의 조 바이든 부통령이 7일 아랍에미리트 연합을 시작으로 닷새간의 중동 순방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바이든 부통령은 이날 아랍에미리트 연합 수도 아부다비 인근의 알다프라 공군기지에 배치돼 있는 미군 부대를 방문했습니다. 바이든 부통령은 공군 장병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라크와 시리아 내 순위파 무장 조직 ISI를 강하게 압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부통령은 또 현지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시리아 사태 해결을 위해 평화협상을 추진하는 미국의 입장을 강조하고 군사적 해법을 배제한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부통령은 이날 아랍에미리트 부통령 겸 총리와 왕세자 등을 잇따라 면담합니다. 이어 8일에는 두바이를 들른 뒤 이스라엘을 방문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만날 예정입니다. 바이든 부통령은 마흐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과도 만날 예정이며 10일에는 요르단에서 압둘라 국왕과 회담을 갖습니다. 미군이 소말리아에서 무인기 공습으로 무장반군 알샤바브 대원을 적어도 150명 이상 사살했다고 밝혔습니다. 제프 데이비스 미 국방부 대변인은 7일 기자들에게 지난 주말 수도 모가디슈에서 195km 떨어진 알샤바브 훈련소에 공습을 감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데이비스 대변인은 대원들이 훈련소를 곧 떠날 참이었다며 이들이 소말리아에 주둔한 미군과 아프리카 연합군의 즉각적인 위협을 제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알샤바브는 소말리아 정부를 전복하기 위해서 2007년부터 충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미 국방부가 유럽의 육군 전투여단을 추가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 같은 계획이 승인되면 3천에서 5천 명이 추가 파병될 전망이며 미군이 유럽에 배치된 이래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병력이 증가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필립 브리드러브 유럽 주둔 미군 사령관이 지난주 미 국방부 고위 관리들과 논의했다고 이에 정통한 국방부의 한 관리가 밝혔습니다.
브리드러브 사령관은 두 개 사단 규모의 현재 유럽 주둔 미군 지상군 병력으로는 성공적인 작전을 수행하기에 역부족이라는 입장입니다. 유럽 주둔 미군은 수년 전 네 개 사단에서 그 규모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미국은 2년 전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병합하고 우크라이나의 자국군을 침투시킨 뒤 러시아의 추가 공세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해 왔습니다. 현재 폴란드 동부나 발틱 국가들이 미군 주둔지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터키가 난민 대책 지원금을 두 배로 늘려줄 것을 유럽연합에 요청했습니다. 7일 브뤼셀에서 열린 EU-터키 정상회담에서는 터키로 난민이 대규모로 유입되고 있는 사태가 논의됐습니다. 유럽의회의 마틴 슐츠 의장은 7일 터키가 난민에 대응하기 위해 33억 달러를 추가로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1월 유럽연합은 터키에 난민 대책과 관련해 33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합의했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EU와 터키의 성명 초안에 터키로부터 그리스로 이동한 불법적인 난민을 다시 터키로 송환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EU는 이에 대응해 터키의 EU 가입을 신속히 처리하고 터키 국민에 대한 비자 면제 시기를 6월 말로 앞당길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과 일본 여자 축구가 올림픽 본선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한국 대표팀은 7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2016 리우올림픽 아시아 지역 최종 예선에서 중국에 0-1로 패했습니다. 한국은 2무 2패로 예선 탈락이 확정됐습니다. 이날 경기로 중국이 승점 10점을 획득함에 따라 일본도 본선 출전권을 얻을 수 있는 2위에 오를 가능성이 없어졌습니다. 현재 아시아 지역에서는 중국이 승점 10점, 호주가 승점 9점, 북한이 승점 5점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 상무부가 중국의 최대 통신 장비 기업인 ZTE에 수출 금지 조치를 취하는 데 대해서 중국 외교부가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미 상무부는 7일 ZTE가 미국산 제품 수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ZTE가 2012년 미국의 이란에 대한 수출 금지령을 어겼기 때문이라고 상무부는 설명했습니다. 중국 외교부의 홍레이 대변인은 상무부의 발표에 앞서 7일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자국 국내법을 근거로 중국 기업에 제재를 가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홍 대변인은 우리는 미국이 잘못된 조치를 시정하고 중국과 미국 간 무역협력과 양국 관계를 파괴하는 행동을 피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의 조은정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 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 kHz로 보내드립니다. 단파로는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 7460 kHz, 11990 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 kHz,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11935 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